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이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 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작된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조금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꿇어 엎드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세례자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 그 뒤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데리고 일하던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마을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 선생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회당에 있던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당신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악령은 그 남자가 온몸을 떨며 발작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서 나왔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권위 있게 가르친다. 그가 악령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도 순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여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예수와 제자들은 곧 회당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과 함께 갔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난 것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부인의 몸에서 곧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다.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 가운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온 마을 사람이 그집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셨다. 귀신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는 매우 일찍 일어나셨다.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기도하고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여러 마을이 있다. 거기에 가서도 가르쳐야겠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간절히 청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가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를 고쳐주고 싶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그의 병이 곧 나았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이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자기의 병 나은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일 때문에 예수께서 더는 마음대로 마을에 드나드시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머무셨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 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흔 일곱 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람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살던 아브람은 어느덧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던 아브람이었지만 그 아내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쓸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곧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종들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조카인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움을 했습니다. 강물과 풀이 있는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가지고 다투어서야 쓰겠느냐?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여라. 그러면 난 네가 고른 곳의 반대쪽을 택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하지요. 롯은 사해 가까운 곳, 목초가 파릇파릇한 들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나는 네게 줄 것이야. 넌 그곳에서 살아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리라. 아브람은 헤브론의 큰 나무 옆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겠다 하시나이까? 저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네 뒤를 잇게 될 것이야.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들의 숫자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도 할머니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니라. 네, 제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약속하겠다. 네 자손은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네 아내 사례도 오늘부터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고쳐라. 사라는 여왕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점심을 차리시오.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나그네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에 올 터인데 그때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천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 사라는 왜 웃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저곳을 보시오. 저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오. 롯도 저곳에 살고 있지요?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악독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천사들의 말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집에서 불러내어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성문을 빠져나가자마자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 덮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이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씩씩하고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습니다. 100살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산 기슭에 이른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장작을 치고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지만 제물로 바칠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나이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숲속에 숫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윽고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골랐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얌전했고 집안일을 잘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갔던 것이죠. 아, 배고파. 그 팥죽 좀 다오. 에서가 말하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형의 장남 상속권을 나에게 넘겨. 그래, 좋다. 배가 고픈데 장남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람. 형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남 상속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앞도 못 보는 장님이 된 이삭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장남 에서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을 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에서로 꾸며서 장남 상속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어 깁는 사람이 없다. 새로 된 천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읽어드린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잡수시다가 핀잔을 주는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2절에 13절에 귀중한 교훈으로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자 다시 구약 종교적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또 다른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율법에 속한 교훈에 불충분하다는 항의를 듣는 것인데 구약의 율법의 경우는 계명의 강도에 상관없이 인간적인 면이 더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기라든지 날과 시의 제사 문제를 봐도 역시 연약에 쌓여있는 인간을 교훈하기 위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 연약하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서 폐하시고 더 이상 인간적인 범죄에서의 언약이 아닌 완전한 구원의 새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혼을 좇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 4절에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불변하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들입니다. 그런데 새로 주실 새 언약은 전혀 그 법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새 언약은 유대인들의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과는 전혀 다르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15절입니다. 종교의 틀에 매이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의 신앙 행위라면 그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간섭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죠.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다를 것이고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하는 교만일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예수기도까지도 제자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훈계하는 참으로 무서운 어리석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선전하려 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때로 위험한 것은 나 자신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픔을 주는 자세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은 계율을 지킴으로 안심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비록 율법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혼인 예식을 대개 일주일 정도 치렀고 또 금식 기간일지라도 결혼식에는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 측의 우인 대표들은 신랑의 혼인 예식을 마칠 때까지는 신랑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신랑을 신부와 만나게 하는 최종적인 의무를 이행한 후에 금식 기간이면 비로소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당시에 이러한 풍습의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게 될 때는 시키지 않아도 금식할 제자들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시대도 일부러 구차하고 금욕하는 것만이 경건의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격해야 할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 17절에 보는 것으로 어울릴 수 없는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세상의 낡은 사상들의 복음을 함께 수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더불어 경계해 주고 계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비유하는 생배는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낡은 옷이란 그동안 요한의 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종교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세우시는 언약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8장 1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수리하고 고친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새 언약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뒤섞는 것이 옳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약속을 율법과 같이 섞으면 복음의 가치조차도 흐려지는 사실 때문에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의 변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율법 준수자들에게 비유로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찾아주신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살고 있다는 확신으로 유치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구약의 헐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유하시는 새 포도주 역시 술이 발효하는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고 거기에 일상적으로 먹는 포도주를 보관하거나 옮기고 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 발효하는 포도주는 팽창하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두었다가는 둘 다 버리는 것은 아주 평범한 경계가 되었습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팽창하여 역사하는 비물질적인 복음이고 시간이 가고 결코 낡아질 수 없는 영원한 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은 영원한 새 것인 복음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견주어서 기록된 새 부대는 시간이 되면 역시 낡아질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새 포도주에는 견줄 수 없는 제한적이고 물질적인 도구로서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새 언약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릇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역시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낡은 그릇들인 겁니다. 복음은 팽창하고 발효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복음을 터진 그릇에 담으려고 하니 온전한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복음을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구멍나서 버리게 됩니다. 구약의 관습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세상의 어떤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들을 세상의 다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마치 다른 종교와 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오늘도 내가 능력의 복음을 담고 산다고 하면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영원히 던져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부터 가진 것이 아무리 고상한 철학이나 도덕일지라도 복음을 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도구로서의 능력의 복음을 담고 살아야 복음도 천국도 영광도 보존될 것입니다. 비록 옷이 낡아서 찢어졌다고 해도 같은 낡은 천을 붙이는 것이 낫습니다. 새로운 천을 붙인다고 하면 그 옷은 오히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찢어짐이 더 심할 것입니다. 새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복음을 세상의 어떤 종교나 또 사람들의 그럴싸한 이념이나 이런 것에 섞어가지고 적절히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새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왕국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암흑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곧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니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실행하여 그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굽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대신 시돈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마치 이방인처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이웃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난이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금은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